남북한을 둘러싼 뜨거운 현안 속 시원히 파헤쳐봅니다. 남박사의 시사돌격.
네, 북한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박사 남광규입니다. 남박사의 시사돌격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 그리고 북한의 사회 개혁 또 미래의 어떤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우리 남한에서 이제 러시아라고 발음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마 러시아로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면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게 전쟁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진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6일째 되는 날인데요.
네.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15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이제 그 주둔을 했고 그 반대 진영으로서 우리 나토에서 5천 명의 군인, 그다음에 미군 부대가 한 8,500명 정도 해서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중에서 한 12만 명의 그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뭐 키예프 TV 타워라든가 많은 그 수도랑 그 제2의 수도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함락을 하진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한 43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측에서는 뭐 4,300명이 죽었다. 그다음에 예, 200명의 포로를 낳았다. 이런 경과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제 실행하고 있고 또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국민들 아주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면전이 시작된 상황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의 역사가 아주 깊은데요. 근데 좀 우리 눈에 띄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뭐 그런 의견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그 레닌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러시아의 머리는 우크라이나 지역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이쪽은 지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나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가 되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곳은 바로 그 에너지 수송로가 지나갑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로 에너지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송출이 되는데 이 지역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나토가 지금 이쪽을 계속 이제 노리고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그 국민들로 인해서 이제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나토의 진입을 막고 그다음에 나토의 진입이라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가 EU랑 나토에 가입을 하길 원하잖아요. EU는 경제 체제고 나토는 군사 체제인데 이 두 곳에 이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길 원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 크림반도 이렇게 그러니까 해 가지고 사실 과거에도 갈등 또 전쟁이 좀 잦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전쟁의 원인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선 그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대통령이 이제 군사 작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에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부산 정도, 부산 울산 정도에 있는 그 돈바스 지역인데 이 지역은 친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러시아 말을 쓰고
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은 이제 러시아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 군대를 주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세 가지 군사작전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내에 있는 러시아를 보호한다.
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와 EU의 가입을 저지한다. 혹은 네. 중립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비무장지대로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군사작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한 상태에 있고 예, 12만의 군대가 침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침공을 하면서 주장은 이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전쟁인데,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한 이유 무엇일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를 좀 더 그냥 원인의 차이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의 시도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서부 국경의 안보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나토가 가입이 되면 미국과 유럽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고 공격 무기를 이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 중요한 위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푸틴의 어떤 그 대제국에 대한 야망, 대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를 자기 중심적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 푸틴이 직접 에세이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슬라브 민족이다. 그런 거에 대한 논문도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뭐 크림반도 병합이라든가 돈바스 지역을 다 독립 선언하게 했잖아요. 친러 방향으로. 근데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영토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헌법까지 바꿨잖아요. 헌법까지 바꾼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국내 결속, 그다음에 정권의 연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전쟁을 하면 당연히 국내 그 러시아 내부에서는 애국심이나 민족주의가 이제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 푸틴 대통령은 20년째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에 헌법까지 바꾸면서 또 연장을 하길 원하는 상황인
예,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푸틴이 어떤 국민들이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상태이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한 어떤 정권 연장,
네.
국내 결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어쨌든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죠.
국제사회에서도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지금 많은 경제적 제재나 이런 조치들이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뭐 예. 어찌 보면 억지기고
예.
뭐 전쟁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어다 네,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결국 전쟁까지 왔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아무래도 이제 1990년대 초 소연방이 해체돼서 우크라이나가 분리 독립되어 가면서부터 뭔가 좀 갈등이 좀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배치한 그 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우크라이나가 핵을 해체하면서까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소련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자기 방어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1991년에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그 레닌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러시아의 머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예.
이제 그 상황 주변 상황은 화해 탈냉전이 되면서 화해
그렇죠.
무드로
예,
가기
예.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관계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구소련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예.
그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죠.
예,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더 뼈아플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다행히도 1994년에 그 그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그 핵폐기를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이 약 500발, 예. 그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170기 정도래서 탈냉전 이후로서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는 소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소련 건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핵무기를 떠안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핵폐기를 선언하면서 NPT 조약에도 가입을 하면서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예. 결국 이제 그 저 우크라이나에 이제 배치한 소련의 핵무기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 핵 보유 국가였다. 그러다가 네.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해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계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관련된 얘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박사의 시사 돌격,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 폐기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자국에 있는 핵무기를 포기했을까? 이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1994년도에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각서를 이제 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NPT에 이제 가입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그동안 그 세계의 3위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러시아한테 모두 반납하고 이양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방 국가로부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지원과 안전을 보장을 받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친선 우호 관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을 반납했던 이유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는 이후에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경제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 무역에서 차지하는 양국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뭐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또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경우에 그 제1의 수출 그러니까 수출 수입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70%를 러시아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예.
예, 그런 물물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나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 들어서 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토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이제 조소히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결국은 이제 나토가 점차 동부 유럽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이 부분에서부터 뭔가 이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99년도에 이제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예, 예.
이어서 뭐 2004년에 발트 3국,
예.
그다음에 루마니아, 알바니아가 예. 또 이어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사실상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랑 조지아가 아직 그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은 마지막 그 동유럽의 최후 국가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젤렌스키가 그 코미디언 대통령이 네. 당선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펴면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EU와 경제 체제인 그 유럽 연합의 EU와 그다음에 군사 체제인 나토에 가입을 하길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그 지지를 네. 표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소련에게는 좀 위협적으로 보이겠죠.
위협적으로 예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이제 우크라이나 내의 내부 문제인데 민족 인종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이제 서부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별도의 어떤 문화와 인종을 갖고 있는데 동부 특히 도네츠 지방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독립적인 그러니까 러시아로 네. 편입하고자 하는
네.
그런 어떤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한강 수영장처럼 얘네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강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랑 뭐 헝가리랑 이쪽에 붙어 있는 쪽으로는 친서방
어떤
영향을
강하고.
많이 세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강을 끼고 동쪽으로는 친러의 세력을 강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아직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야누코비치의 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유센코 그 여자 총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합을 벌리면서 부정선거가 탈취가 되면서 이때 이제 국민들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민주 혁명을 일으켜서 오렌지 혁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유로 마이단이라고 해서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는 그 특히 요즘에 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대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해서 친서방 정책을 피고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고 러시아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쪽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써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 사람 그 소련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의심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그 유로마이단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하고
갈등이 이제
친서방의 유로마이단하고 이제 대립 관계에 놓이면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됐냐? 2014년도에 그 야누코비치가 이제 그 러시아 그 대통령과 결탁을 해가지고 크림반도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바스 전쟁에서도 결국 러시아가 그 지역을 독립 지역으로 선언하면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이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런 이제 국내적인 내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도 내전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젤렌스키 현재 대통령 지금 전쟁을 당한 상황, 침공을 당했지만 아주 또 저항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대통령을 지금 상당히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2019년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친유럽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반발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한 나라의 어떤 주권 외교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엄연히 독립국가이고 자기네 국가의 어떤 자주성을 갖고 있고 지금도 국내에서 친서방과 친러 세력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적으로서 선거도 치르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 민주적 시위도 하고 오렌지 혁명이라든가 유로마이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또 동북아 관계, 북미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북한이 중국보다 또 미국하고도 친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야 북한이 미국 편에 선다 해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무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미국을 선택을 한다면 북한의 자주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왜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뭐 좌지우지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의 존엄성과 그렇죠. 자주성과 뭐 민주적인 행위를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가의 어떤 기본 주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 친서방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더 민주주의 국가로 변해간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구소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체제는 전환했지만 사실은 아직 공산주의 어떤 유산, 권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소련으로서는 한편으로 뭐 그런 민주주의가 동유럽에 또 확산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지정학적으로든 에너지 수송로든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그 문화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로서도 이제 우리가 참 일제 침략으로부터 해가지고 약속으로서 얼마나 많은 소름을 당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국제사회가 그 약소국에 대한 연민의 정이죠. 그리고 강대국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사용했다. 이거 사실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의 침공 사태는 국제적인 사회에서 반드시 지탄과 규탄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크림반도 사태라든가 돈바스 지역의 사태처럼 이렇게 러시아의 입장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그때는
합니다.
그때는 제한된 지역이었으니까 뭐 러시아가 개입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뭐 확 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면적인 침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도와 제2의 수도를 모두 다 침공한 네. 전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푸틴을 가지고
네.
전쟁 도발자로서 이제 아주 비판하고 있고
네.
또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제재도 이제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푸틴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네.
국방부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다 모두 자산이나 금융 제재 동결 상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김정은한테 했던 그 것과 똑같아요. 가장 수위가 높은 그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했고 당연히 이제 그 수합해가지고 그
네, 네.
통화 금융 결제 시스템도 다 동결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력 제재에
예, 예.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증시도 폭락을 하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천연가스나 이 송유관에 대해서 러시아 가스나 그
예.
유럽으로 40%가 수출이 되는데 그 수출 길도 만약에 서유럽 국가 나토 지역에서 이걸 안 밖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예, 예.
그거를 다시 중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3차 대전으로 번진다 하면은 중국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앞질러 갈 수 없는데 푸틴도 나름대로 뭐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네,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는 교훈을 북한이 잘못 또 이해를 해가지고 아 핵이 없으면은 저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오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지전략적으로 이 위치가 되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예.
나토의 확장을
예.
막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
이 푸틴의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문화적, 그 종교적 그런 유대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수도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예, 예.
그런 역할이었었고 민족도 슬라브 민족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항상 뭐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형제의 국가이다 하나의
예.
국가이다라고 항상 지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러시아의 머리가 헤드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핵이 중요해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뭐냐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 세계가 같이 공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사용할 수가
뭐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뭐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자, 전쟁은 정치인들이 시작하고 또 어떤 지도자가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제 피해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당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들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박사의 시사돌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박사였습니다.